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We've consistently said we are willing to engage when countries show a credible and serious
The most recent provocation suggests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폭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권력의 어떤 지속성이라고 할까요? 안정성이라고 할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또 전 미 국무차관보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 그리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지난 한 주에 등장한 주요 뉴스의 음성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고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들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지난 7일 이곳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측의 수석 대표들인데 이번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 배경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육자회담, 세 나라 수석대표 회담은 지난달에 열렸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이렇게 3자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 합의가 이산 일체적으로 그 배경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 그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나라가 이에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또 아울러서 육자회담 재개 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황중국 한국 측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이 황중국 그 본부장은 그 최근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협하고 또 추가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세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또 하나는 덧붙이자면 황중국 본부장은 새롭게 이번에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 임명됐기 때문에 상견 내 의미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핵 문제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미한일 3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최근 그 나오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또 만일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했고요. 또 세 나라 모두 육자회담 당사국인데요.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회동이 있은 뒤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또 북한이 어느 때보다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등 드물게 보는 그런 경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그 윤 장관이 그 다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맥락에서 또 다른 제재에 그 언급을 한 것이 있고요. 또 특히 그 이 4차 핵실험이라는 게 그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라는 맥락에서 이 또 다른 방법으로의 어떤 경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있었고 다만 다시 한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무부는 그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 직후에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 보도 자료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적으로 논의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주요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그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45, 또 2094호의 위반이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그 미한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유엔 대표부의 리동일 차석 대사가 지난 4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이 리동일 차석 대사는 미국이 핵 미사일과 인권 문제로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 새로운 핵실험이 과연 뭐가 되겠느냐 하는 그 추측이 참 많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4차 핵실험 예고로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리동일 차석 대사에 앞서서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말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예.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그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계속될 경우에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과거에 그 세 차례 핵실험이 실시된 그 사례들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그 성명을 통해서 예고를 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핵실험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국 정부, 주변국 정부나 전문가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자회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그 수석 대표들도 이런 맥락에서 그 수석 대표 회담을 가졌고요. 또 황중국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우다웨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11일 날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황을 지금 북한의 핵실험을 우협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리동일 차석 대사의 발언 중에 북한이 나름대로 붉은 선을 그었다. 또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두고 보지 않겠다. 이런 그 대목이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인권 결의가 그만큼 그 압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될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동안
네.
금지선, 아마 붉은 선이라고 북한이 해석한 것 같은데요. 금지선은 주로 미국 정부가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말해왔던 대목인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나름대로 붉은 선을 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이유, 그 금지선의 그 내용 중에 하나로 그 인권을 북한이 그 제시한 것도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동안 그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서방에서는 두 가지 그 시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 서방 측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 제시해도 효과도 없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별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견해도 있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압박을 안 느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그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동일 차석 대사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그 상당히 그 평양 그 당국이 그 유엔의 그 이런 인권이사회 그 결의 인권을 개선하라 이런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예,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북한이 이번에 그 인권 관련한 그 국제사회 움직임에 특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근거는 이번에 그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최근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것들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액션,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가해자들을 회부하는 문제,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총회의 임시법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실제로 북한과 관련한 행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느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포커스 먼저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인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번스 부장관은 지난 8일에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번스 부장관의 이 발언을 북한에 대한 일종의 협상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발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번스 네. 부장관은 이 북한이 진지하고 신뢰성 있게 의무를 준수한다면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번스 부장관 자신도 이 미국 정부는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늘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새로운 협상의 신호로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장관은 여기에 덧붙여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협상을 위한 신호로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번스 부장관은 이날 버마와 이란이 그런 길로 가고 있다. 북한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즉 육자회담 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워싱턴의 그 기본 정책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 사례를 든 거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버마는 오랜 그 군사 독재와 함께 그 핵개발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2011년을 전후로 그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오랜 그 핵개발 의혹을 받아오다가요. 2003년 말에 핵시설을 그 동결하고 그 제재 완화를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미국에서는 생각하는 하나의 그 북한에게 좋은 시사다. 즉 그 핵을 포기하고 그 미국과 관계 개선, 경제 지원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좋은 그 참조할 사례다. 이런 하나의 그 사례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버마 이란 문호를 좀 개방하고 좀 그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경우는 핵 문제만을 놓고 보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네.
이란의 경우는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 의혹을 사고 있는 단계고요. 또 이란 정부 스스로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민간용, 의학연구용, 민수용 에너지에 이용하기 위한 핵개발이다. 이렇게 핵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란 자체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시는 대로 핵 보유를 선언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버마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적인 개혁 조치,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정치범 또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또 국내 개혁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인데요. 이 북한은 사실 버마와 이란과 같은 그런 그 길을 노선을 취한다면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그런 그 언급인데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저희 BOA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캠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행정부 1기 시절에 북한을 비롯한 동아태 지역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캠벨 전 차관보 발언 중에 북한의 협박 전술 효용성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히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북한의 협박 전술이 더 이상 그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 캠벨 전 차관보가 한 겁니다. 그동안은 그 북한은 그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또는 무슨 대남 도발 이런 거를 해서 그 몇 가지 그 주고받기 또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바 있는데요. 이런 그 일전에 도발을 하면은 그 뒤에 상황을 보면 그 미국, 한국, 중국 등이 그 북한의 그 쌀 같은 식량 또는 그 중유 또 다른 경제적 지원을 해서 그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거나 또는 그 핵 개발을 그 동결시키는 이런 상황이 몇 차례 그 연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한 20년 이상 반복되면서 그 주변국들이 그 북한의 이런 일련의 전술을 파악하고 염증을 내고 있다 이러고 캠벨 전 차관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그 북한에 대해서 인내심이 떨어져서 북한이 만일 도발할 경우 무슨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고 즉각 보복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그 캠벨 전 차관보가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평양으로서는 그 유념에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캠벨 차관보는 또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서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중국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캠벨 전 차관보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그 한반도와 관련한 입장은 우선적으로 이 한반도 남북한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또 이어서 그 비핵화를 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북한의 경우에는 새롭게 들어선 김정은 체제에서도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또 주변국 들과는 고립돼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그 점점 더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 한반도 안정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새 정권에 대해서 점점 더 그 불안감 불안해하고 있다. 이 영어로는 unhappy 행복하지 않게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을 한다면 중국의 대북 정책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으면 북한 안정화에서 좀 더 강력한 비핵화 요구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미국은 그 북한이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가 그 바로 핵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은 아마 그 대답을 한다면은 그 안정화에서 비핵화로 성행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요. 북한 중국 당국자 문제는 이제 중국 당국자인데요. 베이징의 수뇌부는 이 두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비핵화도 중요하고 북한 안정화도 중요하다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그 정책 그 우선순위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4차 핵실험을 되면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안 바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북 압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앞서 말씀하신 그 커트 캠벨 전 차관보도 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그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중국 당국이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텐카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점점 더 언짢아하고 또 불만도 있지만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대북 정책을 크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말씀대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을 좀 더 압박해야 되지 않느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회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만은 이 케네스 배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캠벨 전 차관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이 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갖고 케네스 배시를 계속 억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그 미국인들이 그 북한에 억류됐을 때 보면 클링턴 전 대통령 같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가서 이들을 데려왔는데요. 북한도 아마 케네스 배시를 계속 억류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정치적, 경제적, 즉 고위 정치인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로 인한 어떤 그 몸값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을 그 캠벨 전 차관보가 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번스 부장관 케이트 캠벨 전 통화대 차관보와의 대담 또 발언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 내부 소식으로 대내외에 크게 관심을 모은 것이 바로 최고인민회의입니다. 북한은 지난 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열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습니다. 자,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정치적 의미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 크게 보면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 선거 선출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열린 회의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이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에 북한이 상당히 그 권력을 공고화하지 않았느냐라는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 여러 인사교체와 관련한 그 분석과 전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폭이 최소한도로 그쳐 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예상할 수 있는 인사 수준에서의 인사가 이루어졌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그 북한 정권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한 것이고 또 상당히 현재의 그 권력 체계가 공고화돼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의미 자체를 대내외적으로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장성택 숙청에 따른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한다. 이런 그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이 계속해서 그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그 소폭 교체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내각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기관의 책임자 교체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과거 그 최고인민회의를 보면 그 국가기관이나 그 인사교체가 꽤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큰 국가기관 개편도 없었고요. 인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그 북한의 그 최고 권력기구죠. 그 국방위원회 그 부위원장에 최용해가 임명됐고요. 그 밖에도 그 리용무와 오국열 이런 사람들이 그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 폭이 크지 않았고요. 또 북한 내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무성, 무슨 농업성, 재정상 이런 성급 기관이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외무상을 그 박유춘에서 리수용으로 교체를 했고요. 또 상업상을 리성호에서 김경남으로 또 임업상을 그 교체하는 등 5, 6명 정도의 그 교체하는 선에서 내각이 인사가 교체됐으니까요. 그렇게 그 교체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올해 86살의 고령인데요. 이 유임이 됐습니다. 이 유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 유임설은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아주 그 근거는 상식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이 고령이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실제로 교체가 됐던 그래서 또는 유임됐던 이게 어떤 큰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 언론들의 그 보도처럼 교체됐다면은 고령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선 퇴진 이렇게 세대 교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겠지만 유임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 명목상의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의전상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정치적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 박봉주 총리도 유임이 됐는데 그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봉주 총리를 비롯한 그 대부분의 경제팀은 그대로 유임됐는데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그 박봉주는 그 장성택 라인이 아니라 김경희 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건 뭐 확인되기는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그동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각을 경제사령탑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봉주 총리가 그 몇 년 안 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서는 박봉주를 물러나게 하기는 곤란했을 것 같고요. 아마 박봉주가 좀 더 기존의 그 경제 개혁을 계속해라, 경제 활성화를 계속해라 이런 그 무언의 그 지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아마 그 박봉주 총리가 몇 년도 하다가 그 노두철 지금 부총리죠. 이런 젊은 경제 관료들에게 자료를 물려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담당 박봉주 총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북한이 핵 경제 병진 정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북한 측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핵과 경제 개발 병진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아마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박봉주 총리가 실질적으로 경제 전반의 일선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고요. 또 핵과 관련해서는 역시 북한의 제1차적인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핵 경제 병진 정책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한 가지 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작년에 3월 31일로 기억을 합니다. 북한이 그 핵 경제 병진 정책을 내놓고 굉장히 그 당시 떠들썩하게 그 발표와 그 행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1년이 지나면서 그 얘기가 없었던 것은 추측을 해본다면은 경제 관련해서 뭐 그동안 이룬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네. 꼽아본다면 마식령 스키장 한교가 있고요. 또 평양 근처에 뭐 몇몇 그 물놀이장 비롯한 그 유희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마 그 북한의 일반 인민들이 느낄 만한 식량난 해결이나 무슨 큰 공장이 세워졌다든가 무슨 경공업 생필품 문제가 해결됐다든가 이렇게 북한 당국도 아마 그 내놓을 만한 그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뉴스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무인기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당국은 일단 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조사를 한 것이고 북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근거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 한국 정부 당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그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요.
네.
이 발표는 이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정황 증거가 다수 식별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황 증거를 그 제시한 것이고요. 그 증거로서는 크게 볼 때는 그 무인기의 이동 경로 그리고 또 그 무인기의 특성 그리고 무인기에 탑재된 장비 이런 것들로서 이것이 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그 말하자면 확증 그러니까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중간 조사 결과고 여전히 앞으로도 그 과학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북한에서 날려보낸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증명돼야 되겠습니까?
네, 위성 항법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그 조그만 무인기인데요. 그 무인기를 뜯어보면 그 안에 그 CPU, 그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품 안에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 비행기가, 이 무인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언제 추락됐다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그 민감한 부품이라서요. 아마 그 한국에서 그 미국 그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걸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아마 분석을 해보면은 그 좀 더 그 북한 이 무인기가 어디서 왔고 누가 제작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은 좀 더 분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의 국방당국도 이 무인기 개발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름이 송골매라고 하는데요. 이 북한의 무인기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이번에 그 북한의 무인기의 위협에 대해서 그 언론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아, 바로 이 때문에 한국 정부 당국도 이 한국도 그 무인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송골매 일부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송골매라는 이 한국 국방당국이 자체 개발한 무인기는 2000년대 초부터 실전에 배치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박사급 연구원이 이 송골매와 북한의 이번에 그 발견된 이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비교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이 북한 추정 무인기는 몇 년 전에 한국의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독도 왕복 무인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 네.
그러니까 연습용 그런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은 이 송골매는 일단 그 외양부터 상당히 날렵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 항공기의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고요.
네.
그 크기라든지 재원이 이번에 그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나요?
네, 한국의 그 언론 발표에 따르면요, 그 한국 그 국방당국은 외국에서 그 저고도 레이더를 그 수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기는 그 기존의 항공기는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오는데요, 무인기는 그 낮은 데서 아주 적은 물체이기 때문에 특수한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레이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구제역 또 조류독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달 21일에 평양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9일에 보도를 했는데 지금도 이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까?
예, 이게 사실 그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 북한이 지난 9일날 최초로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그 이후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은 9일 그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는 그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퍼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는 역시 계속 퍼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북한 측 보도를 보더라도 이 닭공장에 수만 마리의 닭들이 폐사하거나 도살 처분됐고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은 국제적으로도 이제 많은 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옮기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이 사람한테 옮기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나요?
네, 먼저 그 사람이 그 조류독감에 걸리면요, 그 38도 이상의 그 고열과 기침, 통증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기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전문가들은 그 조류독감의 그 조류에서 사람으로 그 옮기는 것을 막으려면은 그 위생과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닭이나 오리를 그 접촉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불가피하게 접촉을 했다면은 그 비누와 손을 그 깨끗이 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전문가들은 그 아이들과 그 임산부가 그 상당히 그 병균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그 닭과 오리 같은 그 가금류에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조류독감이 날짐승에서 날짐승으로 번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에게 번지면 문제고 그것이 또 체내에 있어서 사람에게서 또 사람에게로 전하는 단계가 오면 그야말로 이것은 큰 사건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보건 관련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참 그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는 일단 살처분해야 되는데 북한처럼 양식이 흉한 지역에서는 그냥 버리기도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텐데 먹어도 안전합니까?
예, 세계보건기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70도 이상에서 그 닭이나 오리를 조리를 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다 파괴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한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그 조류독감으로 감염된 닭이나 오리 등을 폐기처분하고 매몰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그 조리한다거나 또는 그 먹기 위해서 그 만지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폐기처분하고 또 매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꼭 먹어야 될 상황에서는 아주 잘 익혀서 확실하게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하겠군요. 자 그리고 이 구제역 발생 보도도 있는데요. 구제역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말하는 건가요?
네, 구제역은 그 소와 돼지처럼 그 발굽이 그 두 개로 갈라진 그 동물에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네.
그 상당히 악성 그 동물 그 전염병인데요. 구제역은 상당히 최근에 그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그 강원도 철원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또 한국과 미국은 그 북한이 요청할 경우에 그 백신 또는 어떤 그 의학적인 그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아직 그 북한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 추가로 별다른 그 움직임이나 그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의 구제역 그 발생 상황이 심각합니까?
예, 그 1월 달이죠. 1월 달에 돼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 순환 구역이라는 데서 돼지들한테 그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는데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돼지들한테서 계속 발병하다가 3월 달에는 그 강원도 철원,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접경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서는 소한테서 구제역이 또 그 전파된 것으로 그렇게 그 나타났고요. 이 북한 당국은 관련해서 세계 식량농업기구, UN 식량농업기구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고 또 이에 따라서 식량농업기구의 전문가들이 북한 현지에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 또 미 국무부 부장관 또 전직 그 관리들의 말 그리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소식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